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이다 시즌 3에 오셨습니다. 와! 자, 100회 끝났고 101회.
걸쭉하다. 네,
101회. 아니, 함성 소리가 네. 100회 특집 대비해서 너무 작잖아, 우리. 네.
아, 그럼 저 효과음 또 넣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영민이 할 때 좀 받쳐 주자.
나는 우리. 꼽사이다 시즌 3 시작했습니다. 와! 예, 효과음까지 더해졌습니다. 예, 웅장하게. 자, 101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나는 꼽살이다 100회 특집. 예, 지난주에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고요. 자, 이제 2016년 나는 꼽살이다 다시 본격적으로 출격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꼽살이다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 재벌 대기업들이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죠. 쌍꼽살에서도 올해 아주 큰일 날 것 같다, 몇 개 기업 위태롭다, 선대인 소장이 또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정말 작년 말부터 이상한 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벌 회장이 불륜을 고백하지 않나. 이것도 위기 직무 아닌가 이거?
아니, 그래서 망하지는 않죠. 자,
2016년 어떻게 살 것인가.
국내 16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16년 한국 경제를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더 좋아질 게 확 보이지 않지만 더 나빠질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럼 더 나빠질 것이 많지 않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희망적인 변수가 그래도 상당히 여러 개 있거든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수출 균형 경제도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G20 중 성장 전략 1위, 역대 최고 신용 등급 등 국제사회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경제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미국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여러 번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 경기가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경우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저유가가 올해도 계속돼 산유국 경기가 얼어붙고 한국산의 수출 단가가 떨어진다면 수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또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 여력은 위축될 걸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새해부터 잿빛이 드리워지는 대한민국.
네,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수출은 부진해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 드는데요.
먼저 올 들어서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초부터 가파르게 미끄러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급격한 유가 하락세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힘들고 또 외국과 경쟁하는 우리 중소업체들도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기술력은 중국에 쫓기고 가격은 일본에 뒤처집니다. 미궁에 빠진 우리 경제 어디서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2016 한국 경제에 울리는 적색경보라는 테마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징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띨 형님 시즌 1 때 2012년에 기억합니다. 퍼펙트 스톰. 이게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셨는데 지금이 그 시기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빨리 경제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천천히 미세조정하면서 움직이니까
예.
이게 다 갖다 박을지 아니면 진짜 좀 부드럽게 오랫동안 갖다 박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한국 기업들이 박사들을 막 뽑기 시작했거든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인데도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중반에는 증권사들도 이제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박사들 더 뽑기만 했지 이렇게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박사들이 대거 잘렸어요, 회사에서.
오.
그리고 싱크탱크들을 없애는 게 또 하나의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기만 했지 없앤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큰 1, 2위 하는 대기업에 있는 연구소들도 지금 없앤다는 얘기들이 많고 사람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로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과 있죠. 이를테면 박사들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R&D도 늘리고 그래야 중장기적인 전환이라든가 혹은 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진짜 힘들면 그것부터 자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소니가 그랬어요. 소니가
아.
저 아날로그에서 하천 잘 나갈 때 소니 R&D 팀이 세계 최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오래된 엔지니어들 자르고 R&D 줄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쌈박한 신규 제품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시그널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밑에서부터 좀 붕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예, 기권 박사가 되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누리는 게 추세였는데 지금 아예 연구소를 없애냐 마냐. 그 저한테도 가끔 자문이 와요. 지금 그 회사 사정상 이 연구소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없애는 건 아깝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도 아깝지 생각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금 두뇌들, 미래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포기하는 거고, 미래를 방출하는 거고.
그 얘기 똑같이 내가 했더니요. 네. 미래를 버리지만 지금 네. 망하면 미래가 없지 않냐.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죠.
아, 갑자기.
바로 망하면 어쩔 거냐.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마음이 좀 뿌듯해졌습니다. 아, 박사는 박사끼리 통하는구나. 선석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럼 선석회 만나면 선학사 하시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졸라 재수없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몇월 위기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있어요? 그런 얘기가 실제가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뭐 몇월 위기설이라는 게 뭘 맞는 적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몰라도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거는 몇월 위기설 5월 이후다. 5월 이후다. 왜냐 4월에 총선이 있는데 4월 위기설 방치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5월 위기설부터가 유효하다.
2008년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해 1월 위기설이 막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1월 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하반기 쪽은 좀 위험할 수 있어도 1월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6월쯤에 9월 위기설이 팍 퍼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실제로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그래서 그때 6월 위기설, 6월 달에 퍼졌던 9월 위기설은 맞았죠. 근데 뭐 몇 달 위기설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몇 개 보니까 좀 근거가 좀 미약해 가지고서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몇 달 위기설 이런 건 사실 가십성으로 이야기하기 좋은 거고요. 사실 위기라는 게 그렇게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어느 시점에 갑자기 밀어닥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의 붕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뭐 지금 위태롭지 않거나 또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아졌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마. 다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자리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소득 늘어나지 않고 근데 이걸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그걸 억지로 빚내서 집 사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부채를 잔뜩 늘려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또 정규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자영업자 부채 엄청 늘어나 있고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소득 안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내수도 이제 침체되니까 기업들도 장사가 안 되고 수출도 이제는 세계 경기 침체에다가 중국까지 이제 막 그 물건들을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경쟁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수출도 대학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삶 자체는 되게 고단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제 정말 보통 위기라고 할 때 뭐 주식시장이 꽉 무너지냐 그래서 뭐 부채 폭탄이 터지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그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하고요. 근데 이걸 또 뭐 몇 년씩 미룰 수도 있겠죠. 최대한. 자기 정부 임기 안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돼. 이런 모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보다는 모든 어떤 그 위험의 압력이 2018년 무렵에 되게 집중돼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아, 2018년.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제 예정대로 돼 간다면 대략 한 2018년 말 정도면 한 3%에서 3.5%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제로 금리에서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도 그때쯤 되면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것이고 또 뭐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 보통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은 장기 침체를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가 정점이고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한 당장은 생산 가능 인구가 별로 가파르게 안 주는데 한 2018년 이후로 가면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명칭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니까 뭐 이게 그냥 돈 버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소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비 여력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른바 이제 그 해리 덴트라는 경제학자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인구 절벽이 오고 나서 소비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2018년 이후로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저는 사실 그때가 되게 걱정이 되죠. 근데 뭐 그 이전에라도 뭐 괜찮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
사실 정말 걱정되는 건 오히려 그 무렵이다.
일단 그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국 투자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 건데 뭐 주가가 2016년 들어서 벌써 2% 이상 빠졌는데 이게 외국 자금의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한국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09년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우틸 형님?
근데 이거는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기준금리 올린 다음에 한국은 안 올릴 건데 당장은 그때 효과가 어떻게 올 거냐라고 하는. 저는 그래도 미국 기준금리만큼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금이 이탈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기업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올라가서 충격이 생기면은 남유럽이나 혹은 어려운 경제 쪽이 더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보이고 있는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의 외국 자본 유입의 이유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하고 저는 아니다 내려간다 나간다. 근데 이 두 가지 논쟁을 맞고는 이제 결론이 나기는 어렵거든요. 두 가지 다 이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다 모아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차이만큼 나갈 거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흥국 쪽에서 주로 위기 양상을 많이 보이죠. 특히 이제 산유국들이 되게 불안한데요. 뭐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이미 이제 상당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마 올해 중반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그 양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이제 그런 불안한 나라들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파킹하지 않겠냐.
아.
뭐 이른바 이제 잠시 파킹론이죠. 그런데 글쎄요. 그럴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어찌 보면 양적 완화 종료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금융시장에 약간의 그런 어떤 뭐 혼란 또 불안이 있을 때 뭐 지금까지는 대체로 한국에 좀 유입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난해 8월 이후부터의 흐름은 한국에 유입되기보다는 한국에서도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자본 유출의 속도를 보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면 뭐 잠시 파킹론은 오히려 현실이 좀 안 맞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도 이제 기사를 보면은 12월 달에도 한국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만 한 3조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런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막 그 되게 우려하는 것만큼 빨리 자금이 빠져나갈까? 그리고 뭐 큰 위기로 당장 치달을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빠져나간 흐름인 것은 계속 네. 확실하다라는 거죠, 거의.
네. 그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 어떤 배경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빠져나가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둘러싼 제일 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정할 때 이제 성장률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율 같은 거를 하나로 보지만 외부 변수에서는 이제 미국 금리하고 그 다음에 해외 자본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실제로 나간다 그러면은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은 금리 안 올리길 바라는 거고 저는. 약간씩이라도 올리면서 지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충돌 안에서 더 커진다.
네.
딜레마죠 이거는. 뭐.
4월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4월까지는. 맞죠?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잖아. 저분들이.
아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4월 정도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는 봐요. 그런데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 또 규모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는 속도 정도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주가도 뭐 1800 후반 또는 뭐 1900선에서 일단은 계속 이제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버틸만 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대체로 이제 동결하는 흐름 정도로 갈 텐데
네.
만약에 자금 유출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지고 주가가 뭐 훨씬 급락하는 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 이건 이제 뭐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싶어도 올려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1997년에 IMF 경제위기 올 때요. 그때가 대선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든 버티고 싶어도 경제가 한번 흐름이 생겨서 확 움직이면은 정치적 힘으로 그걸 못 막아요. 저도 4월 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국내 말고 해외에도 얼마든지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그 양상도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이미 한국이 세계 경제 흐름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
큰 흐름에서 일단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되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이렇게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아까 이제 외국인 자금이 12월 달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 3조 1천억 정도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이 빠져나간 자금의 출처가 사우디 쪽이거든요.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른바 중동 산유국의 이제 대빵이잖아요.
예.
왜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이 제일 많이 빠졌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석유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석유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고 재정 여력도 없어지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부 펀드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상당히 들어와 있었던 건데
예.
얘네들이 이제는 아, 못 버티고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뭐 유가가 금방 올라갈 가능성도 잘 없는 게
예.
이른바 이제 중동 국가들 경우에는 석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축하는 흐름 이게 이제 동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동조가 잘 되지도 않고
네.
더구나 이제 미국이 세일 오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산하면서 미국이 예전에는 중동 석유에 엄청 의존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쓰고 뭐 일정하게 남는 거는 뭐 수출까지 할 정도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예전에 사우디를 움직이던 그 돈들은 석유를 수출하고 받던 달러인데 그 달러 돈들이 사실은 또 한국에도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이 국제제재에서 풀리잖아요.
예.
그 이란도 기름 무사하게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로는 보통은 옛날에 세븐 시스터즈 그래서 칠자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몇 개 이제 회사가 일곱 개가 과점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를 잘 컨트롤하면은 석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나는 팔아야겠어 라고 하는 근데 이란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몰락할지 몰라요.
아니 근데 석유가 곧 고갈된다. 이건 뻥입니까 그럼?
석유 곧 고갈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오일 피크슬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심층에 있는 오일들을 시추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
세일 오일이라는 게 그래요.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이 시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쭉 따지면 채산성이 안 맞아서 개발을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되면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원가를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네.
과거에는 개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발할 여지가 있는 그런 이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예.
금방 이렇게 뭐 석유가 고갈되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이제 대체 에너지가
아.
충분치는 않은데
예.
이 양이 이제 늘어나니까
네.
석유 감산이 사실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대체 석유가 당분간 있는 동안에 재생가능 에너지도 계속 늘어날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석유를 만드는 사람 쪽이 약할 거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쟤네들은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그쪽 투자를 더 안 하는 거거든요.
아.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불이 붙어서 정말 막 우리가 이제 시내 굴러다니는 걸 뭐 한참 보일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전기차는 대세라는 게 이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차로 갈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전력 소모를 늘리고 에너지 소모를 좀 늘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은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전기차가 이렇게 할부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가솔린 으로 때는 이른바 옛날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원유 의존도도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기름이 권력이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한두 번은 더 올 거예요.
한 번 한두 번은 더.
예. 이게 화랑이 또 한 번 오면은 또 갑자기 기름이 막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이대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은
예.
당장 몇 년간은 석유 파는 나라들이 어렵겠죠.
아, 석유 안 나는 나라로서는 그렇게 석 불편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 중심을 내수로 전환을 했으면 웃고 있을 수 있는데
예.
수출 중심인 경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예.
석유값이 내려가면 수출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거 사줘야 되는데
예.
같이 안 사주니까
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지금 아닌 거예요.
솔직히 지금 경제 상황이
예.
비교적 나쁘지 않은 나라들 보면은 내수 신경 쓴 나라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제가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응.
미국은 전통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죠.
네.
뭐 전체 총생산의 한 70% 정도가 내수에서 오는 나라이고 그런데
네.
이제 거기는 워낙 뭐 넓은 땅덩어리에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면에서 뭐 내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서 이른바 이제 정부 재정이나 또는 뭐 통화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자력으로 이제 이 회복되는 그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한국하고 상당히 좀 대비가 되는데 뭐냐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중국이 해왔던 방식하고 비슷하게 한국이 앞서서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수출 일변도 경제로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성장을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이제 중국판 유노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신창타이라는 그 정책 기조를 가져가면서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키우고 있고 또 이제 제조업 대신에 이제 서비스업도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임금도 최저임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지난번에 쌍꺼풀 할 때도 제가 우리가 한때 비판했지만 이현재 발언을 소개한 게
예.
중국은 지금 성장통이다. 근데 한국은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그냥 늙어버린 애 늙은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로증.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중국은 어쨌거나 그렇게 방향전환, 구조전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측면도 되게 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한국은 그런 조정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린 거죠. 계속 뭐 말로는 내수 이렇게 떠들었지만 우리 뭐 계속 일자리 불안하게 만들었고
네.
소득 안 늘어나게 만들어놓고
예.
그다음에 복지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빈약하게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일자리 소득 불안한데 복지까지 취약하니까 뭐 돈 쓸 마음이 들겠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계속 줄어들어요. 가게들의.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다 장사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지경이 와 있는 거죠, 이게.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재벌들도 위기인 것 같아요. 그 이번에는 좀 재벌 대기업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요즘에 그 삼성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을지로 페롬타워 이걸 4,200억에 사들였는데 하반기에는 반대로 주요 자산의 매매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9월에는 전용기 3대와 전용 헬기 6대를 대한항공 측에 매각을 했는데 삼성이 자체 항공기가 있었군요. 그리고 10월에는 화학 관련 계열사를 롯데에 매각했고 이걸 또 사들이는 롯데는 또 뭔지. 그리고 11월에는 구미 1공장을 한화 탈레스에 매각했고 삼성카드 매각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NH카드에 매각한다.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삼성카드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뭐 아니된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 소문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강북 중심권에 있는 삼성 사업들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그 삼성의 행보를 보고 이게 뭐 구조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뭐 좀 더 확실하게 되는 쪽에 밀어주는 형식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거니까 최대한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보려는 어떤 위기의 징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오띠 형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집중을 좀 엄한 데다 하는 것 같다는
애먼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삼성하고 현대랑 일반인들이 땅을 사는 걸 보면요. 집을 살 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을 때요. 삼성, 현대 이런 데는 팔더라고요. 공장 팔고 땅 팔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팔려고 할 때 사들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구조조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제 되는 쪽으로 밀어준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잘 골랐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네. 삼성 내에도 위기의식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8.15와 관련돼서 경제통일론을 할 때 그 실무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업체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 전에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기업들을 만나면은 기업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이를테면은 평화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이를테면 뭐 개성공단에 뭘 보내야 되는 거냐, 라인을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서 한국 기업들은 경제라기보다는 정치로 생각을 많이 했죠.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북한으로 이제 아산 보낼 때 그때도 뭐 경제 때문에 보낸 건 아니고 통일이나 혹은 평화 통일 뭐 이런 메시지들이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존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돼서는 경제로 보지는 않고 정치로 본 거예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제가 쭉 만나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를 진짜로 경제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국내에서는 버티더라도 한 4, 5년 후에는 굉장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라든지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 같은 걸 통해서 이 돌파구 찾지 않으면 국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대기업들이 북한 문제를 정치보단 경제로 보거든요. 그만큼 뭐 어떻게 판단을 했든지 간에 스스로 위기가 중장기적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하는 이 과정도 저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엄한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본인들은 잘한다고 형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다르게 풀면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삼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나름대로는 현금도 비축해두고 한편으로는 되는 사업적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형님 말대로 이걸 제대로 잘 하는가에 관해서는 갸등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이재용 승계하고 연계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사업적인 판단으로만 은밀하게 따져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재용 승계하고 맞물려서 이재용의 전체 이제 그룹 장악력을 높이면서 그러면서도 되는 사업을 이제 이재용이 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주기 위한 또 뭐 이재용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재편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잘한 선택이냐 이렇게 판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뭐 일례로 이런 거예요. 그 삼성이 이제 하나 쪽인가 삼성 테크인이라는 걸 팔았는데 삼성 테크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로봇 기술 그다음에 특히 뭐 드론 기술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이 기술력을 좀 축적하고 있던 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지금 뭐 드론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회사를 다른 데다가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 정말 이게 정말 미래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삼성그룹의 주력인데
예.
이런 주력하고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그런 사업들을 다른 회사에까지 팔아넘긴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의도 또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판단했을 때 크게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판단 때문에 넘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지금 삼성이 그 미래 주력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말하자면은 원격 그 진료 이것과 연관돼 있는 거죠.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전기 자동차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방향은 잘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삼성은요. 지금 제가 좀 크게 평가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외국 기업들하고도 같이 좀 평가를 하면 삼성은 지금 현재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은 현재까지는 그나마 근지한데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한 상황이고 뭐 미국에 이제 다른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업체들은 현재도 탄탄하지만 미래까지 열어가고 있는 업체들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ICT 기업이나 이른바 이제 온라인 상의 인터넷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이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뭐 유력한 기업들 중에 하나지만 뭐 현재도 좀 불안한데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위기 아닌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 하면 삼성전자가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한 60%를 차지했고 그중에 제일 잘 나가던 스마트폰이 또 삼성전자 안에서 한 60% 영업이익을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날아갔어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스마트폰 부문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한 20%대 이내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뒤를 받쳐줄 미래의 산업들이 뭐가 있느냐. 삼성이 지금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게 뭐 이른바 이제 바이오 쪽이라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기차에 이제 전자장비 사업들을 이제 거기에 조금 주력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 시장 규모가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른바 그 가전제품들의 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넣어서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시 적용된 그런 가전제품들이 확산되려면 최소 5년에 10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 왜냐하면 이게 가전제품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이 돼야 되는데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호환성이 있어서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제각각 쓰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게 통일되겠느냐. 그리고 다 그 이런 사물 인터넷이 장착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이제 가전제품으로 다 언제까지 바뀌겠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시장 성숙하려면 아직 좀 멀었고 그렇게 따져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삼성이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거면 그 바이오 시밀러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셀트리온이라는 데가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삼성이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 이제 복제 기술 그 시장이 훨씬 큰 데는 중국 쪽 시장이거든요. 그럼 중국도 이쪽에 투자를 지금 막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력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이제 그 제약 기업들 측면에서 파트너를 구할 때 삼성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중국이 새로 부상하는 기업들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삼성이 그렇게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성이 사실은 지금 주력 산업도 가라앉고 있는데 삼성이 나름대로 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이렇게 꼽아놓은 것들도 뭐 성숙할지 또 성숙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시장 선도자가 될지 또 시장 선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제때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의문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농사와 예술이 있는 카페 호미를 아시나요?
도시의 지친 일상을 지우고 농촌의 행복한 생기를 채워보세요.
정직한 원료로 만든 음식과 음료, 경기도 용인 원산면에 좋은 농산물까지. 주말에는 멋들어진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누나 지금 저기 네. 저 배추밭을 지금 네. 600평에다 반에다 네. 배추를 심었어요. 네.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호미 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보계 원산로 1526이나 블루원 용인 컨트리 클럽을 지정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재벌 대기업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 가게나 나라 전체의 그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아, 지금 뭐 이 재벌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사실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재벌 2세, 3세 이 사람들한테 우리 경제의 미래, 운명 이거 뭐 맡겨도 되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도 2세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 네.
국가를 맡기는 사람들이 뭐 기업은 뭐 좀 도려지 않나요?
맡겨놨더니 뭘 아니 무슨 뭐 민생 법안이 아니라 기업들 민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무슨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한다는데 지가 나서질 않나? 어 아니 그리고 지도자가 해결해야지 왜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들이 도와달라 그럽니까?
아 근데 이게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경제 중심 역할을 지금 못해주거든요. 그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정치권이 역할을 안 하면은 사실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공할 때 루스벨트의 경우는 뉴딜이라고 하는 거가 그 위기를 푸는 해법이었고요. 상당히 잘 작동해서 지금 뭐 미국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만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 딱 돌아서 끝나면 좋은데 국민 경제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조금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구조조정 2016년 한국경제 올리는 적색경보의 징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좀비 기업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상위 20대 대기업 계열사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이자도 못 갚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자기가 순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
어떤 진면모?
구조조정을 아주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하겠다.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은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하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수단과 가용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구조조정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뉘앙스가 다 다르죠. 그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노동시장까지 포함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다 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런 대기업에 관한 거는 경제민주화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이게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전개되고 있지만 그거를 경영 핵심 내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를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푼다고 하니까 몇 개 회사의 위기가 지금 사회 전체 위기로 지금 확대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가 위기가 되는데 진짜 예전 같은 그러니까 꼭 좋다고는 생각 안 하더라도 이렇듯 청와대에서 몇 사람 이렇게 불러다 놓고서 우리 한번 해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테이블을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우리 전체 위기로 하면은 해고하기 쉬운 나라를 몇 개의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하고 사실 많이 늦었죠. 이건 우리가 뭐 지난번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구조조정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 겪고 나서 뭐 여러모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을 때 2010년, 11년쯤에는 적극적으로 기업도 구조조정을 했어야 됐고 그때 가계부채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유도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안 했죠. 그리고 좀 지나면은 괜찮아지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에서 그 용띠리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국내 상위 20대 대기업 계열사들 가운데 한 세 곳 중에 한 곳꼴로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상 최저금리를 계속 실행한 2011년, 12년 이후부터 계속 금리가 낮아져 왔는데 오히려 이런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장사를 했는데 그리고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데도 그 장사를 해서 원금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조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구조를 바꾸어서 정 살아나기 힘든 기업들은 뭐 시장에서 퇴출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인수사가 나타나서 이 좀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게 한다든지 작업들을 서둘러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안 하고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처럼 뭐 4조 몇천억
네. 네.
그 채권단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네.
그러면 조선 경기 좋아지면은 다시 뭐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은 네. 배우 조선의 양은 참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아니 보세요 이게 조선이라는 게 되게 단순해서 네. 결국은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있어야 조선 선박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한국이 이제 좀 많이 주력했던 뭐 해양 시추 플랜트선이라든지 유조선 이런 것들은 중동의 석유 가격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유 가격 떨어지면서 중동 경제가 죽쓰고 있는데 발주가 늘어나겠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럼 구조적으로 이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부채는 싼더미인데 지금 이걸 장사를 해서 그 부채를 갚아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로는 구조조정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선택은 거꾸로 굉장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현실적인 저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 해양 그 사옥에서 기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기업에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원샷법 이야기하고 우리 마무리 한번 했으면 하는데 원샷법 이야기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원샷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수 지분을 가진 사주 일가들이 자기네들 편한 대로 사업 재편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자는 법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아 지금 기업 구조조정이 심각하니까 또 빨리 해야 되니까 재벌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때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주주의 권리가 깡그리 무시되는 나라잖아요. 특히 소액주주는 주주 취급도 안 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네.
주주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합병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사업 재편이나 이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한테 회사가 이 주식을 사줘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개인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면 뭐 주총 후에 한 20일로 지금 돼 있었던 걸 뭐 10일로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주회사법에서는 이른바 아들 회사라는 게 이제 자회사죠. 그다음에 이 아들 회사 밑에 있는 게 손자 회사가 되는 거고 이 손자 밑에는 또 정손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단계로 쭉 내려가는데 말하면서도 진짜 좀 웃기다 이 표현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에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려면 그 아래 그 회사들의 지분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손자회사가 정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행 법규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한 50% 정도만 가져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이 재벌 기업들이 소수 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자회사들을 이제 편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네. 좀 더 용이해지는 거죠. 적은 자본으로.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재벌 기업들 3, 4세 승계해 주면서 그 지네들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는 법안이지
네.
사실은 뭐 정말 필요한 수준의 그런 구조조정 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단군 할아버지를 만드는 거죠.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 잡으시고 후손과 후손이 계속해서 먹고 살아서 당군 할아버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거?
네. 우리 큰애가 아름다운 이 땅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네. 단군 할아버지를 네. 방구 할아버지로 들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방구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 잡으시고. 그런데 이 사실 이름은 무슨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대기업 몇 개를 그냥 단군 할아버지처럼 만들고
네.
골목으로 쫙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까지도 다 해도 원샷에 그냥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구조조정을 제대로 되게 하려면요. 아까 뭐 대우조선 해양 얘도 들었지만 그런 거야말로 정말 지금 엄밀하게 그 미래의 가능성을 따져봐서 아 여기가 돈을 벌어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부채를 갚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네. 뭐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뭐 파산하게 하든지
네.
또는 인수되도록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업체들도 지금 뭐 사상 최대의 분양 호황이라고 지난해 떠들었는데 이 그 부채 비율 보면은 굉장히 높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건설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계속 저 국민들이 다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이 사실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좀 냉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시장 청소가 제대로 돼야 그 시장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것이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98년도 IMF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현대에 있었는데 그 IMF 이후에 이제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국에 있는 기업 통계 다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기 자회사가 제일 많나 해보니까 지방법원이 회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화해 신청하고 막 그랬어요.
법정관리.
그래서 그때 이게 보니까 한국 최고의 재벌 집단은 지방법원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 때는.
놀라운 건 잘 보면 법정 관리 하면서 이렇게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니까 무슨 뭐 이른바 뭐 파산 관제인이라든지 뭐 법정 관리하는 그런 뭐 이 법조인들이 사실 대단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자금 흐름을 그냥 투명하게 그냥 관리만 해도 이 회사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이른바 사주라는 사람들이 뒤로 뭐 빼돌리고 뭐 부패하고 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던 회사
그래서 뽑고.
그래서 망했던 회사들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주가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애물단지가 됐다.
아까 그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한국 경영 능력 1위는 제가 보니까 지방 법원이더라고요. 제일 잘해.
예.
주거가든 이를테면 연마다 보면은 막 50% 60%로 예. 다 죽은 회사들 살려낸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법정 관리하고 나서 일정한 시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법정 관리하고 나서 이렇게 회사가 살아나면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알짜배기 회사가 됐다고 막 인수전이 이렇게 붙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법고시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네.
이게 경제학 박사보다 낫네.
근데 그거 맡겨주면 다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대법원장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헌법상 아닌가요?
여간 예. 자 이제 나는 곱살이다 101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6년 한국 경제에 울리는 적색경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새해부터 뭔가 희망차고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 암울한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무조건 잘될 거라고 외치는 것은 뭐 우주가 도와준다 이 논리하고 같은 거죠. 예.
덕선이가 도와주겠지.
네. 긍정의 뭐 사고 이런 거 뭐 다 굴합니다.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왜 이런 현실에 직면했는지 그 진실을 불편하더라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희망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우틸 형님 선틸 형님 한마디씩 해주시죠.
원래는 정치가 잘 돼서 개인이 정치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사회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아, 저런 거가 비슷할 거예요. 비행기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은 꼭 난기류가 있지 않더라도
예.
그냥 안전벨트 꼭 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매라는 거거든요.
네.
올해 경제가 그렇겠죠. 꼭 난기류를 만나서 안전벨트 매는 게 아니라 앉아 있을 때는 안전벨트 매는 습관을 키우는 게 안전운항과 본인의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꼭 법으로 매라고 해서 매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벨트 매세요.
네, 안전벨트 매라. 선띠님.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을 하고 단기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죠.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돈 버는 재주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 한두 달 뭐 또는 며칠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봤을 때 이 나라에 도움 되는 게 뭐냐. 또 길게 봤을 때
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뭐냐. 또 지금 당장은 위기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바람직한 정부와 정치권이라면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누구도 아무도 살피지 않고 다들 내 임기 안에만 생색내면 돼. 그래서 뭐 대출 규제 풀어서 이제 빚내서 집 사면 잠시 부동산 경기 띄우면 나는 좋아. 그래서 최경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생색내고 지금 총선으로 먹튀하는 거고 다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는 거고 우리 삶은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구조조정 이야기도 하고 오늘 그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앞장서서 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빨리 선제적으로 하자 또는 뭐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했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그때도 주장했었고 또 우리가 금리가 그 한때 저 3% 수준까지 조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때 4% 가능하면 뭐 4% 후반 언저리까지 가서라도 금리를 좀 올려놔야 나중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실시가 될 때 가계 부채, 기업 부채도 좀 줄여놓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구조 개혁을 이미 좀 해놓은 상태에서 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때 충격이 있을 테니 그때 그 금리를 떨어뜨려가면서 예.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당장 편한 그런 이제 방법들만 계속 써왔죠. 당위정만 계속 집어삼켰죠. 그런 결과 지금 어떤가요? 부채 산더미에다가 가계 기업할 것 없이 부채 산더미고 구조조정해야 될 기업들은 넘쳐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되고 있고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중국한테 치여서 다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어서 인구 절벽, 소비 절벽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뭐 저는 입이 아프지만 그래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부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구조전환도 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뭐 불과 몇 년 전에 보기 힘들던 1,000원짜리 커피숍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 흐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일본식 장기 침체에 그런 초입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일시적으로 지금 넘기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맞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성장에서 지금 저성장 시대로 왔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에 맞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저성장 시대라고 너무 아무리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성장률이 2, 3%라도 그 소득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좀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2학년 5반 김건우, 지금은 큰 건우라고 불리는 건우의 엄마입니다. 아, 우리 건우는 연애 박사. 일찍 시작했어요, 연애를. 체육기도 벌써 한번 채웠고. 그래서 뭐 거기는 별로 원 없이 했을 거예요. 여자를 많이 위해 줬었으니까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진짜 목숨 걸고 했던 아이고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했던 아이고. 멋진 놈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건우는 그리고 속정이 깊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면 지가 먼저 와가지고 한번 씩 웃어주고 무거운 거 이렇게 내가 들고 가면 그 남자잖아요. 지가 먼저 탁 매가지고 들고 올라가고 밑에서 이제 전화해요. 제가 엄마 저기 시장 봤다 그러면 튀어내려와서 들고 올라가지고 믿음직 걔는 어디를 갖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항상 그 얘기는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 알토란 같다 그러나요? 그 단단한 아이 근데 무인도에 떨어뜨려놔도 쟤는 살아남을 거다.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던 아이.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아이. 굳이 내 손이 안 가도 되는 그런 아이였지요. 보고 싶네. 어떡하지? 1년이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어저께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1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것 같은 거지. 저는 아직 1년이 안 지났어요. 아직 그날이에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그거 시민들한테 바라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진짜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아직도 잊지 않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격렬히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항상 감사하고 작은 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근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더 오래 갈 거니까 더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팽목에서 건우만 데리고 오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네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뭐 몇 년은 각오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미수습자 가족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물수 돼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물수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속에 아직도 내 가족이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란 철저한 유실 방지책을 세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수습자 가족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가 인양돼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국민 안전, 인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하길 원합니다.
성취 빼시고요. 인연 빼시고요. 다 빼고 사람 좀 찾자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람 좀 찾자고요. 제발 9명 사람부터 좀 찾자고요. 언제까지 세월호 속에 냅둘 거냐고. 언제까지.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월호 가족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자, 이 전환점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곰고 골마운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도려내는 아픔이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진통제만 먹고 버티다가 혹은 은폐하다가 결국 골마 터질 것인가. 결국 우리 경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는 것이 오늘 나는 곱살이다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쫄지 않고 속지 않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선딜 형님, 우딜 형님 수고하셨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